구약 성경과 신약의 큰 차이가 뭐냐? 그런 걸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약은 바로 조응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의 법은 두려움과 오로지 형벌에 대한 공포만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종의 법이 아니라 아들의 법, 친구의 법입니다. 이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아들과 친구는 종과는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직도 종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 시대착오적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날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는 데서도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공포로서 하나님을 오로지 두려워하십니까? 예, 아들 그러니까 딸들이 좀 서운한 것 같아요. 딸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신약 성경의 형제라고 하는 데는 여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복수로 쓰면 그래요. 그러니까 딸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따라다녔던 것처럼 복음 완성의 이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율법과 자신들의 정통과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마찰을 일으켰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에도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드러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역사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적인 뜻이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려 했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폐해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글자들의 문구에 얽매여 섬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되새김질을 잠시 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안식일 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결국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도를 증거하고 그러한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오늘 예수도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고착된 어떤 것들을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님의 날 역시도 안식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이유에서 단순히 율법처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오늘 예를 들어서 가르치심을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자체는 물론 글자의 내용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런 이유에서 주님을 이단자로 몰아가고 죽이려 하는 그런 간악한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내가 또는 우리가 당시에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글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느 글을 읽을지라도 그 글을 쓴 보다 근본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보다 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오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런 자세는 바로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읽을 때 이 글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창세기도, 민수기도, 시편도, 또 말라기도,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님을 표대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 가는 구약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됨의 귀중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자신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충만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안식일을 부정적으로 이해한 안식일의 종들의 모습을 이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예수도의 주위에는 적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몇 종류의 사람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바꾸고 로마에서 독립을 하게 하는 혁명자로 이해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들, 사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자신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는 오른편에 너는 뭐 좌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배고파서 기적의 떡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불치의 병을 치료받으려는 병자들, 그런가 하면 진리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 등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보면 진리를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눈치는 의식하면서 예수님께 왔지만 밤중에 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십니까? 이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도 곁을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불쌍한 거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느 때나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보다 불쌍한 인생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과 경계와 나눔으로 일관하는 이런 신앙인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틈을 엿보기 위한 모습은 사실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 합당치 않고 천국의 백성다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인데도 식사를 거른 채로 어디를 분주히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고 배가 고픈 제자들은 길을 열면서 별로 어려운 생각 없이 밀리삭을 따서 손바닥에 비벼서 입에 틀어 넣으면서 시장길을 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은 것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함께 주님을 엿보며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밀리삭을 잘라 비벼먹는 행동이 모세율법에서 금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사실 과거 율법 속의 항목들은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겁니다. 십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5절이 긍정적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관련된 것들이 전부가 다 부정적인 겁니다. 보시겠어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가 말라예요. 하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계명조차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딱 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설을 하시는데 하라예요. 이제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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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겁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요즘 말로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은 크레만님이 그런 헬라어입니다. 매달다, 의존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라는 말 속에 이 모든 계명이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완벽하게 긍정적인 두 가지의 계명으로 과거에 부정적이던 십계명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을 주님을 찾아온 묻고 인정하시는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율법에 하지 말라에 익숙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런 투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나 같은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내 불안한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전하는가 경계로.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로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감히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율법 속에서도 사실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섬김의 대상으로서 이미 확실한 것이고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어리석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진설병에 대한 이 귀중한 교훈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도 율법 속에서 보는 대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예를 드셨던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서 배고픔을 해결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는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에 관한 규약을 먹은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을 적고 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진설병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훈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다고요. 이 떡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새 떡을 진설하고 그 진설됐던 식은 떡을 물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진설병의 떡을 진설하고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아론은 성막에서만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어디서 먹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즉 성전에서만 먹습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 일행이 이 떡을 먹은 것은 율법적으로 분명히 합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일행에게 이 떡을 먹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겨도 된다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고 결국 율법도 사람을 영원히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기록된 만큼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게 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사실 뭡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같은 기록인 마태복음서에서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랴. 마태복음 같은 병행 구절인 12장 5절에 7절에 그렇게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붙여지는 말씀 뭡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말미에서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뒤엎고 채찍으로 후려치는 예수님을 보고 너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은 이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정죄의 범주를 벗어난 보호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교훈인지 몰라요. 비슷한 교훈을 주님께서 십일조에 철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23절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글자적으로 주신 것은 지키면서도 그 근본 정신이 된 더 중한 것,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드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감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한다면, 말씀을 주신 것을 이해한다면 이런 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기준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7절 28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간과 날과 사물과 공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뜻을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나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런 원리는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일하고 육신에 쉬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죠. 희생의 떡과 잔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성결을 점검하고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선언은 어쩌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감히 누가 이런 증언을 하겠습니까? 안식의 이치는 창세 이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시대까지임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호세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안식일뿐 아니라 모든 절기를 폐할 것임을 선언하셨고, 결국 경외함이 없이 순종함이 없는 백성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물론 복음 속에서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십자가의 인류 구속사역의 완성 후에 이 안식 후 첫날이 자연히 나타나 있고, 성경의 전례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뭐 직접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런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28절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주고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딸린 모든 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바울은 권면을 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권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에도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사죄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역시 종로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잘못됨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은 큰 기쁨과 확신이 되는 이 말씀과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